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눈에 읽히는 그대로의 뜻은 모형적인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인 뜻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겉뜻만 가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죽어서는 천국 간다. 뭐 이런 구도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열매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속뜻, 성경에 감춰진 그 실체적인 뜻은 어떤 신학자에게 물어봐서 그 신학자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성경 백독을 했는데 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서 그 속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 감추어진 그 속뜻은 생명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속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남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학자들이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성경의 겉뜻에 의한 그런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우선 우리 눈에 읽히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겉뜻밖에 없습니다. 속뜻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뜻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내면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어야 참다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이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 말씀을 겉뜻을 속뜻을 그렇게 숨겨놓으셨는가? 이거 다 정확하게 설명해서 속뜻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참다운 성경의 속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느끼는 것이 아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 시골에서 반매는 할머니는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뜻을 알아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다가도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겉뜻과 속뜻이 있게 된 그 의도가 원래 이치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은 겉뜻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이 고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너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그때 너는 내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그가 너에게 이 성경의 숨은 뜻을 가르쳐줄 것이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처음 믿게 될 때 겉뜻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참다운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에 의해서 성경의 숨은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 숨은 뜻을 전해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놓고 너희가 이거 알았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을 전해받았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하나의 성경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뜻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뜻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지적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참뜻이 속뜻이 내 지식으로만 있다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겨진 만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만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런 내용으로 성경의 겉뜻과 속뜻을 생각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말씀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여러 유형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술 취하는 자는 누구이고 영적으로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같이 볼 것이고 후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의 겉뜻하고 속뜻 이것도 같이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시고 토색하는 자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색하는 자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 그리고 후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자 술 취하는 자는 술 먹고 정신을 잃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거의 밥 먹듯이 일어난 일인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일이나 또 남의 것을 뭐 어떻게 해서 억지로 뺏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니 그럼 밥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좀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술 취하는 자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한번 읽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들은 술에 취하면 평상시 하던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해버리고 횡설수설하고 뭐 아무데나 방류하고 좀 누구에게나 시비 걸고 오히려 또 그러다 더 맞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어떤 분이 술 마시고 이제 취해서 집에 오다가 집에 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아서 저도 한번 그걸 같이 가봤었는데 평상시에는 훌륭하던 사람이 이제 술 먹은 개라는 그런 말 있죠. 술 취하니까 이게 뭐 사람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걷다 대고 지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히 술을 마시라고 하겠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술하고 걷다 대고 이제 담배까지 겹쳐가지고 술, 담배 하면은 임직도 못 받는다고 이제 임직 선수할 때 그 구절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또는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면서도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하게 바꿔야 술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나눠줬죠.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술을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포도주도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거지로 정말 자기 자신의 편하게 자기 교리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도 만들어서 마시게 한 포도주는 당연히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였죠. 그거 알코올 성분을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도 마셨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는 건 그만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술 마시는 걸 정당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만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소주나 맥주 먹고 취하는 것 그것을 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주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술 취함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그냥 술 취하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거나 직접적인 그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겉뜻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참다운 구원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육을 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모형술과 실제술, 김 집사님이 기도할 때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겉뜻이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뜻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모형적인 뜻이 우리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인 것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는 숨어 있는 것인데 영적인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를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맥에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술 취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술 취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상에 술 취하지 하지 말라는 말로 바꾸어서 술은 조금만 하라. 아, 조금은 뭐 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취하기까지는 마시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술 취한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강해 미혹된 사람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술을 마시든, 술을 끊든, 아니면 술을 조금 마시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든 교리,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겉뜻을 가지고 마련해낸 교리가 바로 이들에게 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술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술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내놓고 겉뜻만 얘기해서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술 취함을 우리에게 베푸는 술인 것이고 그 교훈을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들은 술 취해서 그의 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희가 어떤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세상 술이나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감기고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너희 눈과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 말씀이 봉한책이라서 누구도 유식한 자는 이 봉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읽어보라고 그러면 무식하니까 읽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술 취했다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성경 말씀의 참뜻을 읽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술 취하게 되면 우리들은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술 취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겉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는 눈과 머리가 가려져가지고 혼미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예수 믿게 되니까 이것은 결국 횡설수설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기운이 남아있는지 모르고 술기운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단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여러분 실체는 죄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죠. 예수에서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졌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죄짓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교훈에 술에 취해서 그 술 취한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예수 믿는 그런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천국 갈 어떤 확신도 없는 것이고 죽어봐야 알겠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인데 넌 왜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서 그들이 가르침 받고 토설해내는 말이나 그들의 행동은 전부 술 취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너네들이 이런 것들 좀 끊쳐야 된다,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숨은 뜻을 듣고 여러분들 그동안 겉뜻으로만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깨달은 만큼 깨어나죠. 술 취하면서 깨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구원받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거밖에 믿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었네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밝은 빛을 조명받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가 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술 취한 자를 술 깨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만큼 술 취한 자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술 취한 자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정신 차린 자 깨어나 술이 깬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술 취한 상태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아 이게 속뜻이 이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이지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몽롱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술 취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듣고 아 이거 힘들다 이거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져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은 말씀을 술 취한 상태에서 나에게 어려운 말씀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자가 깨닫지 못하면 술 취한 자로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도 술 취한 자가 술 취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술 취한 자는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기에게 이걸 구원하려고 온 그 구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술 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한 자가 이 자도 또한 술 취한 자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술 취함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술 취한 자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한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술 취함에서 깨어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준 그 사람 앞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술 취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얘기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옳다함으로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너는 술 취한 자이기 때문에 술 취한 자가 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후욕하는 자가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고 그 중간에 나오는 후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후욕하는 자, 이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후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찌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겉뜻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한다 이런 겉뜻인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 죄인들은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형제를 필요할 때는 감싸주고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형제를 찌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인들은 와서 형제를 찌르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시남으로서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찌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이런 우리 가시나무 인생에 비해서 우리들은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남들에게 주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후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죄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겉으로의 의미는 우리가 한두 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행동 그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존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방자, 판단자, 그리고 여기서 후욕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해서 후욕하는 자에서 후욕하지 않는 자로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자유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후욕하는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쓰지 못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쥐뿌리나. 바울의 얘기에 의해서 그가 거기서 한 번 매번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 후욕하는 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술 취하는 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 그런 사람에게 판단하지 않도록 바울이 말씀으로 조명을 하죠. 이 점은 형제를 판단했고 교만했고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거기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형제를 판단했구나 하고 깨우치면 때가 돼서 이제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후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 안에 싹 새겨지게 되는 거죠. 후욕하지 않는 사람이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바울의 얘기가 부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바울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 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내가 후욕하는 자인데 이 판단이 누구에게 나가냐면 바울에게도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난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하다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잘못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오히려 이 사람이 판단하고 후욕하게 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고치려고 바울 앞에 와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방하고 판단한 여러분들이 그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침을 받는데,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비방하고 판단한 그 본성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바울한테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후욕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죄인 중에 그냥 불의한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 없어요. 그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상 우리 책망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절대 그것이 웃음으로 지나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겪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교인들이 연단을 받을 때 힘들고 그러니까 너에게 연단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오 사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연단을 견뎌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명받을 때 조명하는 인도자를 후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에서가 정말 급하기 때문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난 망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에서와 같은 불의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 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절을 많이 지났고 그런 분은 대부분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야생마처럼 자기 자신의 옳다함에 의해서 날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마음 버리고 형제를 너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 형제가 나보다 이 아래 것이고 관록도 나보다 나이도 나보다 적고 교회 관록도 나보다 적은데 그게 까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 마음이 형제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이 좀처럼 나에게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해도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저는 왜 교만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적하죠. 지적받는 게 좋아요? 지적받지 않는 게 좋습니까? 따라가면서 지적하는 게 여러분 따라가면서 지적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적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세상에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교인들한테 너희가 이 책망과 조명과 지적이 없으면은 너네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이 되지 못한다고 내버려두면 사상자 남의 씨를 받아서 나는 사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돼도 난 좋다고 이 사상자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아들 아니면 사상자는 저쪽 마귀의 자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세상의 사상자는 다 그냥 같이 호적에 올리고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영적 사상자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등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제가 자꾸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분이 그때 우리 같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오두막인가 보면서 거기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나다 이렇게 셋이 대답하는 그런 영화 못 봤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명령을 안 듣는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내 말 왜 안 듣느냐 하면서 채찍으로 후려치는 그런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장면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막 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형제를 잘 보호하고 움직이게 되면 제가 왜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형제 위에 우월하고 형제들을 잡을 때 쥐잡듯이 잡고 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난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책망이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책망한 사람도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 화 있으신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떨어졌으면 없는 데서도 계속 욕하고 있었죠. 그죠? 비방한다기보다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중에 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예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버리지 않았고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그런 게 그런 말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따지는 것도 사실상 그것이 자기 자신이 저를 비방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특징이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 참고 있다가 자기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인도하는 구원자도 여러분은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판단하는 자는 그냥 판단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판단자로 고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면서 그 판단을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지적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씀이 만들고 그 판단하지 않는 그 생각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일을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게 그 싫으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믿다가 바울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 믿다가 예수를 제자로 따라놨다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후욕하는 자,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바울의 얘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비방 판단, 그런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끼리 싸우는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 판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인의 특성으로서 형제를 판단하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칠 때 그 고치는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거절하고 하고 있는 거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약탈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0절 말씀 읽고 토색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약탈한다는 것은 도덕보다 좀 강한 자죠. 약탈은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보는 자도, 도덕은 몰래 훔치기도 하고 보는 자도 훔칠 수도 있겠지만 약탈은 강제적으로 힘으로 그냥 무력으로 억지로 그냥 뺏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탈자, 토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겉뜻의 약탈자인 것이고 이 뜻을 빌어서 바울은 영적 약탈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적 약탈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전부 상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전달받는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탈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생명을 준다고 해야 안 해요? 생명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오니까. 온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명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이런 거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생명을 만들어서 남한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잘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우아하게 보여야 되고 또 겸손하게 보여야 되고 좋은 차 안 타고 레이 차 타야 되고 뭐 이렇게 타고 다녀야 그 사람은 좀 존경받고 청빈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자기 자신의 말씀 듣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의 것을 탈취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탈취했어?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기치 아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 평생을 자기 자신 가르침에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쓰다가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탈취한 것이 그들의 삶 자체, 이 인생 자체를 전부 뺏어온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생명 없이 생명을 준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이 탈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것이 생명 없는 삶을 가르치면서 계속 일만 시켰죠. 생명 주면서 일시키는 당연한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 주면서 일시키는 것은 약탈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이들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놓고 약탈시켜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잖아요. 생명 준다는 미명 아래서. 이들이 그걸 의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생명이 없이 생명 전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치장해야 되죠. 우아하고 겸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다 존경하고 그 밑에 가서 줄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치장하고 우아하고 겸손하고 존경받게 치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본인이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게 약탈자인 것입니다. 약탈자, 지금 토색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율법적인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아내를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는 약탈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제대로 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토색자들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면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서 이들이 약탈자였었는데 거기서 지금 약탈자가 아닌 자로 온전한 순전한 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이제 약탈자에서 약탈하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만일 이들이 바울의 말씀, 지적, 책망, 너네들은 왜 나 없이 왕노릇 하느냐 이런 책망들을 듣고 내가 왕인데 왕노릇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바울의 말씀에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게 된다면은 이 행동 자체가 약탈하는 행동이죠. 왜냐면 그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다고 강제로 그냥 겸손을 뺏어가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내 거라는데 왜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약탈해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약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탈자, 이 토색자, 또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게 전부 자기 말씀을 대적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특성도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특성도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가서 순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이것되고 저것되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술 취한 행동인 것이고 후욕하는 행동인 것이고 또는 토색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불의한 자의 그 미용에 대해서 다 나열을 했죠. 한 가지로 이 불의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인도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부류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전부 생명의 말씀에 거절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율법의 술, 세상의 가르침의 술에 빠진 것이죠. 세상 가르침의 술에 빠져서 그 가르침대로 횡설수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모순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 술에 취해, 세상 교훈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상태에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상태에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서도 바울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인 것이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면 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방, 판단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에서 조명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토색하는 자, 약탈하는 자는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우아한 자인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인데 왜 나를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느냐, 근데 그건 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강제로 약탈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데 내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약탈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불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은 고린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다시 재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시고 순종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